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 한 시간만큼 우리의 온 시선을 아버지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그날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불과 몇 년 전에 신대원 방에 앉아서 신대원 전도사님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이 이번 두 주 기도하는 내내 생각이 나섰습니다. 한참 매일 밤마다 나누었던 대화의 동일한 주제는 개혁해야 할 교회의 상황, 그리고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하는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주간 기도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몇 년 흐르지 않은 오늘 내가 비판했던 대로 내가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신대원에서 그런 표를 만들어서 공채 강편에 적어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표대로 된 적이 없어서 탐구 생활 이후에 표를 만든 적이 신대원 가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을 보다가 만든 표였거든요.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종은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실히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노종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측면에서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우리는 오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말씀에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은 이 모든 시간들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 지난주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완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었죠.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집어넣고 일생에 한 번 하는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었죠?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 이 일을 수행하겠다라고 맹세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긴 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하마터면 낙타 열필과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700km지만 길로 따지면 800km가 넘는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4000년 전에 기록이니까 환경에 열악했음은 물론이고 도적대와 동물들로부터의 각종 위협이 그 여정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음을 직감케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겠죠. 아시다시피 이 노종 엘리에셀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결과인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집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없던 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하고 보면요, 사람에게 보상 심리가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신에게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게 하고 맹세시키고 떠나보내는데 그의 수중에 뭐가 있다고요? 주인의 낙타 중 열필, 그리고 주인이 가진 모든 좋은 것. 4000년 전에요, 낙타 열필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중근동에서 낙타 한 필을 가지면 굉장히 거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4000년 전에 한 필도 아니고 열필이면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재산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폐물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다른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종은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3장과 24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임을 배웠습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장례식을 치르고 결혼식을 치르는 장처럼 보였지만 실은 23장과 24장은 노년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할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것을 혹시 떠올리셨습니까? 뭐가 제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실 두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왜 한문으로 사람인자를 표현할 때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아브라함 곁에는 참 신실한 동역자들이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범사의 가장 큰 복은 신실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20대 중반에 하나님 저에게 신앙을 가진 10명의 친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게끔 광야로 고난의 길로 가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짐으로 신실한 자가 되어야 신실한 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울산교회에서 먼저 섬겼던 청년부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장을 방문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먼저 장애인 부서에서 함께 일을 하셨던 집사님 한 분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사를 하는 곁에 박성호 간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박성호 간사님한테 언제건 다시 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니 박성호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목사님이 초심을 잃으면 언제든지 다시 울산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내 주변에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쫓으면 내 주변에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분들입니까? 세상을 쫓는 분들입니까?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한 사람만이라도 곁에 둘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신앙을 가진 좋은 친구 한 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그 4개국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 여러분 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사지로 가는데 목숨을 걸고 함께 동역해주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을 성경은 기록해두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고 양육했던, 신앙으로 양육했던 318명의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도모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주변에 더욱 신실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그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블레셋 또한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서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종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테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감으로 참으로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여 세상의 조언, 세상의 깨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타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때 그 곁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시편 1편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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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넘어서 신실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4장은 이 시편 1편에서 나왔던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24장 하반절로 쭉 가게 되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전체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10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고 긴 시간이 걸린 힘든 여정을 노종은 믿음으로 걸어갔죠. 중간에 이 엄청난 재물과 함께 보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자라나거나 혹은 힘든 여정 때문에 다른 마음이 생겼다면 중도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란에 도착했다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 제가 제 삶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공부하고 졸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기르다 보니 그죠. 그리고 별별 일을 다 겪다 보니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 함몰되다 보니 하나님과 약속했던 말씀을 이루는 삶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가장 먼저 쉽게 잊어버리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절대 지우지 말아야 할 그분을 제일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지우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불신자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 저편으로 슬쩍 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 같지만요. 사실 우리 삶에 늘 반복되어 온 가장 자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밀려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지 종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이 목숨을 건 여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삶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도 우리도 동일한 인생이라는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우리 삶에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말로만 멋지게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언약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매 시간 매 순간 바땅 아람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다시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어느 시점에서 하란 땅으로 바땅 아람으로 다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끝까지 그가 하신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가셨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차편을 마련해야죠.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노종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1절로 14절에 이르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아야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절로 14절에서 어떻게 이 종이 기도하죠?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믿음으로 하란에 도착한 노종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달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수백 킬로의 그 길을 이어오기 위해서 그는 매 순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착하는 즉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의 내용만 딱 떼서 읽으면요 그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규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내가 한 여인이 오면 그에게 물을 달라 하면 그가 나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뿐더러 낙타가 몇 마리나 됩니까? 아까 들으셨죠?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몇 리터의 물을 먹을까요? 퀴즈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여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자계적인 기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입다가 자기 딸을 걸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했던 그런 자계적인 서원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문맥 속에서 이것을 살펴보죠. 그러나 사실 전체 문맥이 아니라도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내용은 아주 지혜로운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왔다면 적어도 하나님 저의 순종함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은 자신의 삶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은혜 혹은 자비라고 쓰이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해석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왔으니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절에서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망과 자기 욕망을 이루려 오늘도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과연 절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슬람 사원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평생을 일방적인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타 종교에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문맥 속에서도 또 내용을 보아서도 지난주 우리가 비교해 보았던 입다의 서원 그러니까 그 큰 것을 걸고 하나님 그분과 딜을 했던 그 맹세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전에 창세기 24장에 이 리브가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입다의 서원을 통해 그것보다 더 큰 간구, 그러니까 서원, 뭔가 큰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게 여기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자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까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죠.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았더니 이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그날 우리가 배웠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 서원을 속전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 돈 주고 하니까 헌금 봉투에 적어가지고 하나님 그때 했던 서원을 철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철회가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수요일날 그 값도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서 싸게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남발했으면, 하나님께 딜을 했으면, 그리고 그 서원에 잡혀서 일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을 염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돈을 주고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24장의 본문은 진정성 있게 기도해서 배우자감을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간구했기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더 큰 것을 걸고 혹은 서원이라도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얼마나 두렵게 만났습니까? 10장에는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 하지 않았던 회개까지 하며 온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냉혹한 대답이 돌아왔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갈 것,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그 이용에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며 당신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입다의 맹세, 입다의 기도와 종의 맹세, 종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한쪽은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하고 있고요. 입다는 철저히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맹세,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죠. 오히려 그런 기도나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다가 한 맹세가 자기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입다는 왜 그런 서원까지 해가며 무리한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까? 욕망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근원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린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입다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멀리까지 가게 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겠죠?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을 지난 입다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서원을 하고 있죠? 섞였기 때문이죠.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시행했는데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 그 후손들인 입다가 하나님을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로 오해하고 그에게도 똑같이 그모스 신에게 최고의 선물인 인신 제사를 드리면 얼마든지 오르고 달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입다가 되어 있죠. 왜 입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그들의 종교 문화에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섞이지 말라 아니었습니까? 한쪽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고요. 한쪽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세상의 화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 총칼로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철저하게 섞여서 살아가기를 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계는 서로의 공존을 넘어서서 이제 존중하는 대회까지 나아가고 있죠.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물어오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하진 않았지만 레위기의 예배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강해를 하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별것 아닌 부분까지 세세하게 법을 제정하여 주신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올가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광활하시다 못해 대범하신 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신경 쓰시는 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뭐죠? 무슨 옷을 지어서 입는지, 직물을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 농사 지을 때 밭에 씨 뿌릴 때 섞어서 뿌리지 말라,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는지 삶아 먹는지 날로 먹는지 이런 걸 신경 쓰고 계세요. 왜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명령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율법을 세분화시켜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문자 그대로의 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싸우기만 한다는 거죠. 지금 율법은 폐해졌습니까? 아니죠. 율법의 형식이 폐해졌지 율법의 내용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신경 쓰시죠? 먹고 마시는 문제, 누구랑 결혼하는가의 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왜 이런 좁은 부분이죠? 백성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혼합주의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내내 비추고 계신 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에 반대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걸 잘라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섞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빨간불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는 겁니다. 섞이기 시작하면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발발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나 열정. 그러나 뜨겁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여호와를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죠?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혼합주의의 양상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샤머니즘, 기복신앙, 물질 만능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인문학, 모든 부분들이 벌써 비판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유럽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 미국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한국은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침몰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섞이지 마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옷 그렇게 짓지 말고 음식 문화 그렇게 그들과 달리하고 그렇게 수없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동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이해 못할 명령을 하나 받아들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여라. 헤렘 해라. 왜요? 섞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풍요를 위해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3대가 지나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드온, 입다, 삼손을 만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섞여진, 아니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암흑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들의 삶으로, 자식들의 삶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이후로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성경은 사사기 이후로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 빨간불, 즉 긴급 상황이 터질 때까지 회복이 전혀 없이 가다가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망해버립니다. 혼합주의가 낳은 마지막 결말은 망함입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요,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중에 마지막 단락 아닙니까? 이 단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온갖 잡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는데 소위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죠. 우리는 읽으면서 별 문제 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말씀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율법책을 읽을 일이 없으니까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십 년이 흘러가죠. 그래서 17장을 읽었지만 22장에 가서야 몇 대의 왕이 바뀔 때까지 율법책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요시아가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22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23장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요시아 혼자서 잠시 반짝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무서운 건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를 제일 잘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 열심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열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건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는 실은 반대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혼합주의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주의들을 우리는 이미 교회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성장주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커져야 하고 크지 못하면 능력의 종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슬며시 들어와서 진리로 자리 잡은 것도 있어요. 긍정의 사고. 이건 사실 신앙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게 신앙의 모토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과 대치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섞여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잠시 잠깐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있냐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엉뚱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사랑이 식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줄어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대신 다른 것이 분명히 차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야지만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었다는 건 반대로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줄이고 채우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답해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날마다 그 우상을, 우리의 신을, 우리의 욕망을 비추어내어 잘라내지 못하면 입다가 받았던 징계가 우리의 징계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징계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어 버려두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결코 섞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미 섞여진 많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시고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고민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구분하며 잘라낼 수 있는 복을 좀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세상과 섞여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의 삶을 잘라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예배하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열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섞이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